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찾으시면서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입니다. 22절 한절 말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들을 귀를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6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제목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요셉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한 요셉의 믿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히브리서 11장 이제 소개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요셉입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는 줄 알았더니 보니까 창세기를 계속 공부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나시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는 사실 좀한 권의 책으로서 우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은 없었어요. 창세기는 부분 부분 이렇게 성경을 인용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 그 순서대로 나가는 것도 이제 출애굽기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는 그렇게 하지 못했는데 뭐 이번 기회에 창세기의 상당히 많은 부분을 우리가 이렇게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죠. 50장 중에 1장부터 이제 11장까지의 내용과 12장부터 그 이후 50장까지의 내용이 조금 이렇게 확연하게 조금 구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야말로 이제 제너시스예요. 이 제너시스가 어디 차죠? 현대차입니까? 그 제너시스라는 그 이제 영어 표기가 이제 이게 이제 창세기의 이제 표기인데 그 책명인데 이게 이제 기원이라는 뜻이에요. 제너레이션 할때그 이제 기원이라는 표시예요. 발생, 기원.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 우주의 기원, 지구의 기원, 인간의 기원, 또 가족의 기원, 결혼의 기원, 죄의 기원, 또 구속, 하나님이 대신 속죄하는 것의 기원, 그이 가죽 옷 만들어 입히실 때 이제 그런 걸 보죠. 또 옷의 기원, 그렇죠? 민족의 기원, 국가의 기원, 모든 것의 그 기원에 대해서 이제 다루는 게 이제 11장까지의 내용이에요. 심지어 이제 그 유엔, 최초의 유엔의 그 기원에 대해서도 이제 이 창세기 그 초반부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장부터는 뭐냐면 네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람 얘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어떻게 보면 한 사람이라고도 할수 있죠.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후손들,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 관한 얘기인데, 이네 사람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족장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이야기를 지금 이제 그 히브리서를 계기로 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또이 이야기가 또 이제 기원과 연관 짓는다면 그 히브리인의 기원이 또 되는 거죠. 히브리인의 기원. 예.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그 요셉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제 말씀하는 요셉의 믿음이라는 건 어떤 거냐? 요셉의 믿음은 그가 죽는 순간에 한 유언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하여 말하고 자기 뼈들에 관해 명령을 주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죽으면서, 그러니까 죽을 때에 한 어떤 말이 이제 이 요셉의 믿음을 이렇게 좀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에 해당하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두 부분인데, 첫 번째는 자기가 지금 가족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이집트에서 잘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이집트에 영원히 정착해서 살게 되지는 않을 거다. 언젠가 이집트를 떠나야만 한다. 이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떠날 때에 그때에는 자기가 이미 죽어 있는 상태가 되고 자기가 묻혀 있는 상태가 될 텐데 그때 내 뼈도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것도 또 요셉의 생애를 우리가 좀 이렇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제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는 이제 그 출생과 관련해서는 요셉은 그의 아버지 야곱이 이제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네 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원해서 그렇게 된 건 아니었어요. 원래는 라헬이라고 하는 한 여자만 사랑했는데 어떻게 일이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편만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결혼하고자 했던 아내인 라헬을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이 이제 요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친동생이자 라헬의 둘째 아들이 베냐민인데, 이 라헬 이 엄마가 이제 자기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이제 죽게 됐죠.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다른 아내들과, 그러니까 이제 레아는 이제 정식 아내가 되고 이제 그 종들이었던 빌하와 실바는 이제 아내이면서 또 첩이라고도 묘사가 되는데, 이들을 통해서 낳은 모든 아들들을 포함한다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에게 있어서 레아는 계모가 되는 것이고, 빌하와 실바는 이제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서모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이제 이 열두 아들 중에서 유독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이 창세기 37장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창세기 37장 3절인데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서 이스라엘은 야곱의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 이제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자식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니 이는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이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왜 유독 사랑했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노년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 사랑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를 보면 나이 들어서 낳은 아들, 노년에 낳은 아들을 특별히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올드 에이지, 노년이라고 할 때 이게 단순히 그냥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 보다는 이제 그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 경험과 지식이 무르익는 시기, 이걸 의미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때에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더욱 귀하게 여겼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이 직접적으로 그렇게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마도 야곱이 요셉을 편애했던 또 다른 이유는 분명히 자기가 정말로 사랑했던 아내로부터 얻은 자녀이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그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마음으로만 편애한 것이 아니라 드러나게 편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채색 옷을 만들어 입혔다 그랬습니다. 아, 채색 옷인지 영어로는 a coat of many colo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채로운 색깔로 만든 외투라는 뜻입니다. 아, 이 채색 옷은 단순히 색상이 화려하다는 의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채색 옷은 상속자의 표식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지위를 상징하는 옷 또는 이제 상속자를 의미하는 그런 이제 옷이라는 것입니다. 이 특별한 의미를 가진 옷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성경의 또 다른 구절은 사무엘기하 13장 18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암논이 다말 다윗의 그 자녀들 간에 이제 이런 이제 관계가 이제 일어날 때에 그 다말과 관련해서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데 그러면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더니 처녀인 왕의 딸들은 이런 옷을 입었더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채색 옷이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신분을 나타내는 그런 역할을 했다. 그리고 요셉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그 상속자 얘가 상속자다 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지금 아들들이 이렇게 많고 특별히 자기의 맏아들 르우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요셉을 장자로 이렇게 이제 지정하는 듯한 이런 행위를 지금 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걸 보면서 이 요셉에 대해서 곱게 볼 리가 없겠죠. 그런데 야곱은 요셉에게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줄 때 야곱의 마음에 이미 그 생물학적인 장자인 르우벤에게는 내가 장자권을 물려줄 마음이 없다는 걸 공표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그 채색 옷 입혀주는 장면을 본 게 이제 37장이었잖아요. 근데 그 일보다 앞서서 있었던 창세기 35장에 가서 보면은 19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라헬이 죽음에, 자, 그래서 이제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인 라헬은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동하여, 이게 이제 야곱이에요. 야곱이 이동하여 에달 망대를 지나 자기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할 때에 르우벤이, 자, 르우벤은 이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의 첫째 아들이죠. 르우벤이 가서 자기 아버지의 첩 빌하와 함께 누우니 이스라엘이 그것을 들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남인 르우벤이 자기의 그 서모와 동침한 이런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는 정말 너무 끔찍한 일인 거죠.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죽기 전에 이제 열두 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하는 그 장면, 예언적인 축복을 하는 장면에서 보면 그게 이제 창세기 49장인데요. 거기에서 보면 르우벤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부터 보시면 르우벤아 너는 내 맏아들이요 내 능력이요 내 힘의 시작이요 위엄이 탁월하고 권능이 탁월하도다. 네가 물과 같이 불안정하여 탁월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는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그러나 장차 탁월하지는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네가 네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그것을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도다. 그래서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장자권을 너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누구를 축복하고 장자권을 주냐면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49장 22절부터 보시면 요셉에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은 열매가 많은 가지, 곧 샘 옆에 열매가 많은 가지라. 그 가지들이 담을 넘는도다. 활 쏘는 자들이 그를 심히 괴롭게 하고 그를 쏘며 그를 미워하였으나 요셉의 활이 강하며 그의 손이 손의 팔이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강하게 되었나니 거기서부터 목자 곧 이스라엘의 돌이 나오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계속 보시면 그것은 곧 네 아버지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분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요 또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분께서 네게 복을 주시되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 놓인 기품의 복과 젖가슴의 복과 태의 복을 주시리로다. 네 아버지의 복들이 내 조상들의 복들보다 나아서 영존하는 산들의 가장 먼 경계까지 이르렀도다. 예,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시면 이 복들이 요셉의 머리 위에 임하며 자기 형제들로부터 구별된 자의 머리에 있는 관 위에 임하리로다. 이렇게 축복함으로써 요셉이 형들보다 뛰어날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예언하며 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축복을 요셉에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장자의 축복을 한 것입니까? 뭔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분이 있다면 역대기상 5장을 보시면 분명합니다. 역대기상 5장. 성경이 스스로 이제 해석해 주는 거예요. 역대기상 5장 1절부터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이스라엘 여기도 야곱이죠. 야곱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가로 열고 르우벤은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그렇죠? 계보는 장자권에 따라 계수할 것이 아니니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권은 요셉의 것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죠? 그래서 르우벤이 생물학적 맏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리적인 그러니까 물질적인 장자권의 복은 요셉에게 이제 옮겨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전통에서 원래 장자권과 관련돼서 이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두 배의 유산 상속권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축복권이죠.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의 두 배의 몫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는 가문의 통치권을 이어받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이죠. 셋째는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 장자가 메시아적 계보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의 계보가 장자들을 통해서 원래 이게 이제 전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그러니까 두 배의 유산 상속권, 그 다음에 가문의 통치권, 그 다음에 메시아적 계보 상속권. 이 세 가지가 지금 장자의 축복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요셉이 물질적 축복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 배의 상속 몫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스라엘의 각각 한 지파가 됩니다. 그렇죠?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 너의 아들이지만 내 아들로 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의 아들들로 입적하지요. 그러면서 아예 지파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한 지파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이스라엘의 각각 한 지파를 차지하게 되니까 두 배의 상속 몫을 가나안 땅에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렇게 물질적 축복권을 받는데 근데 여러분이 또 잘 보시면 좀 전에 읽었던 역대기상에서 그 2절에 보면 유다가 그의 형제들보다 뛰어나고 우두머리 치리자가 유다에서 났다는 얘기도 또 덧붙입니다,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냐. 이거는 넷째 아들인 유다도 장자권의 일부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장자권은 뭐냐. 이건 통치권과 메시아 계보의 상속권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인들의 그 장자권은 세 가지 요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물질적인 부분, 상속 재산의 두 배 몫을 받는 건 요셉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이, 통치권과 그 다음에 메시아적 계보 상속권은 요거는 유다 쪽으로 넘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의 그 마지막 자녀들에 대한 축복, 그 문맥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다시 돌아가 보시면, 49장 8절부터입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들이 찬양할 자니라. 내 손이 내 원수들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자식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죠? 자기 형제들이 유다에게 절한단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지금 장자 축복이거든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네가 탈취한 것을 떠나서 위로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린 것이 사자 같고 늙은 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깨워 일어나게 하리요.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자, 여기 실로 또 홀 이런 것이 지금 왕권과 관련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치권이죠. 통치권이 지금 유다에게 이렇게 이제 지금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르우벤의 이런 범죄로 말미암아서 맏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르우벤은 장자의 상속을 받지 못하고 장자권의 세 요소 중에서 물질적인 요소는 요셉이 상속받고 그다음에 영적인 요소들은 유다가 상속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께서 유다 지파에서 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요셉의 생애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특별한 사건이 요셉의 꿈 사건입니다. 그렇죠? 제가 이거를 뭐 전체를 다 아주 상세하게 뭐 오늘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 관계상.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떠올려 보세요. 성경을 읽었던 것들을 떠올려 보세요. 요셉이 어느 날 꿈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자기 형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기 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똑바로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둘러서서 내 단에게 경의를 표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형들이 야 그러면 네가 우리들의 통치자가 된다는 얘기야? 이러면서 굉장히 불쾌했죠. 그런데 또 다른 꿈을 하나를 더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이번에는 형들과 또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에게 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은 뭐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저에게 경의를 표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가 좀 EQ가 좀 떨어지는 애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니 그런 꿈을 꿨어도 그냥 자기 혼자 간직하고 있든지 이거를 듣는 사람 정말 불쾌할 걸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 야곱이 아니 이 녀석아 그러면은 엄마 아버지도 다 너한테 경배한다는 얘기야 뭐 이렇게 이제 꾸짖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야곱은 그것이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에 아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수 있다는 마음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간직했다고 했습니다. 자,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굉장히 미워했죠. 대략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창세기 37장 2절에 보면 요셉은 나쁘게 얘기하자면 고자질쟁이였어요. 그래서 형들의 나쁜 행실을 아버지께 다 알렸다. 그래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두 번째, 31장 4절대로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는 거예요. 노년에 낳은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편애하고 더군다나 채색옷을 만들어 입히면서 공개적으로 그 장자권을 이렇게 요셉에게 주는 것을 암시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로는 31장 8절대로 요셉이 꾼 꿈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굉장히 많은 미움을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마침내는 이 요셉이 형들의 이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우리가 그 사건을 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집에서 먼 곳에 이제 양들을 치고 있을 때에 아버지가 이 막내 이제 거의 막내죠. 막내에게 이제 형들 잘 있나 가서 좀 보고 와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하고 이 자기는 아무 생각 없이 형들에게 갔는데 형들이 그 요새 보는 거 딱 보더니 옳다구나 잘 됐구나 하면서 이 기회에 저놈을 없애버리자 해가지고는 죽이려고 했죠. 처음엔 죽이려고 하다가 그나마 이제 르우벤이 그래도 맏형이 야 그래 어떻게 죽이냐 우리 동생인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냐 해가지고 이 르우벤 때문에 이제 죽음은 면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그 지나가던 미디안의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 받고 팔아 넘깁니다. 노예로 팔은 거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는데 집에 돌아와서는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버지의 막내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짐승 피 묻은 요셉의 옷 이거 이제 보여주죠. 아버지는 뭐 대성통곡을 하는 거죠. 식음을 전폐하고 슬퍼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갔습니다. 이집트에서 요셉은 그 파라오, 그러니까 이집트의 왕인 그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거기서 희한하게 아주 형통하는 거예요. 팔려온 노예인데도 불구하고 얘에게는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봐도 그게 보이는 거예요. 얘는 굉장히 특별하다. 얘는 그야말로 그 이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의 가호가 함께 하지 않으면 얘는 도대체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얘한테 자꾸 일어나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그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집안의 소유를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또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데 뭐냐면 지금까지 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이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일이 참 굉장히 잘 풀리고 있던 차에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건 뭐냐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을 이제 그 유혹하는 일이 벌어진 거죠. 나하고 눕자 이렇게 이제 창세기 39장 6절에 의하면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꽃미남이었던 것 같아요. 일도 잘해, 잘생겼어. 그런데다가 이제 자기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신분이 낮은 처지야. 그러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유혹했는데 이 요셉이 거부하죠. 단호히 거부하면서 이제 그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오히려 요셉을 모함하죠. 저 종놈, 저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 이렇게 남편에게 얘기하고 남편은 그 말을 고지고대로 들었는지 아니면 고지고대로 생각을 안 했어도 정황상 어찌할 수 없었는지 좌우지간 요셉을 이제 파면시키고 이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또 형통한 거예요. 간수들이 보니까 얘는 뭔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간수들이 어떻게 하냐면 야 네가 다른 죄수들을 돌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들어왔는데 간수 역할을 맡아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던 차에 이제 그 파라오의 최측근 관료 두 명이 이제 이 요셉이 갇혀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이 원래 그 왕의 그 신하들을 가두는 감옥이었거든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파라오의 잔 맡은 자 또 빵 굽는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잔 맡은 자가 뭐가 뭐 이렇게 고위 관료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혹시 그 옛날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왕들은 어떻게 많이 죽냐면, 주로 독사를 또 많이 당합니다. 왕의 정적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뭐 음식에 독을 타든지 뭐 음료수에 독을 타든지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왕이 드실 것을 직전에 자기가 먼저 마셔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게 잡맡은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또 왕으로서는 아무나 시킬 수가 없잖아요. 자기가 정말로 신뢰하는 사람, 을 지켜야 되잖아요. 잡맡은 자가 독탐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최측근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고위직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과 이렇게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왕에게 어떤 조언도 하고 뭔가 이렇게 국사를 같이 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자리란 말이에요. 굉장히 고위직인 거예요. 빵 굽는 관원이라는 것도 이게 단순히 뭐 그야말로 뭐 주방에서 이렇게 베이킹하는 뭐그 정도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파라오 왕궁의 그 어떤 그 식사 전체를 책임지는 관원이었다는 것이고, 특별히 이집트가 이제 이교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의 신들에게 제의를 행하잖아요. 그 제의에 필요한 그런 모든 빵들 이런 것들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할수 없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직책이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두 사람이 한날 동시에 이제 그 직에서 잘려가지고는 이 감옥에 이제 오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희한한 것이 두 사람이 똑같은 날 밤에 각각 꿈을 꾸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던 차에 요셉이 무슨 꿈인데 그러십니까? 해갖고 이렇게 듣고 나서 그 꿈을 해석해 주게 되죠. 그 해석에 따라서 정확하게 한 사람은 3일 만에 복권이 되고, 한 사람은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잡맡은 관원이 이제 복권이 되게 되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2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2년이 흘렀는데, 이번엔 누가 꿈을 꾸게 되냐면, 파라오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파라오가 분명히 이 굉장히 생생한 그런 꿈을 꿨는데, 이걸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이지?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 그 다음엔 굉장히 야위고 못생긴 암소 7마리가 등장하는 꿈이었어요. 또한번 반복해서 꿈을 꾸는데, 좋은 이삭 7개가 있고, 그 다음에 마른 이삭 7개가 나오는 그런 꿈이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파라오가 이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이집트의 마술사들과 지혜자들 전체를 모아놓고, 야, 이것 좀 해석해봐 했는데, 해석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더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그 잡맡은 관원이 아차 싶어서 이제 그 요셉을 떠올린 것입니다. 자기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꿈을 해석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맞췄던 그 요셉을 생각해내면서 파라오에게 이런 자가 있습니다. 얼른 데려와라. 해가지고 데려와서 꿈을 듣고 요셉이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얘기하면서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해주죠. 앞에 그 살찐 암소나 통통한 곡식 그것은 7년 풍년 얘기하는 겁니다. 뒤에 것은 7년 흉년 얘기하는 겁니다. 이 7년 흉년 때에는 앞에 7년 풍년이 무색할 정도로 그걸 다 그냥 잡아먹을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꿈을 해석할 뿐만 아니라 조치까지도 정확하게 내려줍니다. 그래서 이 7년 이 풍년 동안에 어떻게 해가지고 이 모든 것을 비축할 수 있는지, 그러면서 많은 재산을 파라오의 것으로 돌릴 수 있는지, 이런 걸다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파라오가, 야, 이건 도저히 사람이 할수 없는 일이다. 이제 이렇게 인정이 되면서, 얘한텐 정말 정말 특별한 게 있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모든 신하들도 다이그꿈 해석을 좋아하고, 이러니까 파라오가 자기 반지 빼주면서, 야, 나는 왕좌에서만 너보다 높을 뿐이지, 네가 모든 걸다 해. 이렇게 하면서 이집트 전체를 맡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총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의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41장 46절에 보니까, 요셉의 나이가 30세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요셉과 관련해서는 예수님과 너무 비슷한 것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떤 분들은 100가지 이상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30세가 되는 것도 사실 다 이제 그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얘기인데, 형들로부터 이집트로 팔려온 지 13년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17세에 그 채색 옷 입히고 뭐 이런 얘기 나올 때가 17세였거든요. 예, 그래서 팔려서 지금 30세가 됐으니까 이제 13년을 지금 이 고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집트 전역을 돌면서 풍년의 곡식을 비축하고 흉년을 대비하고 거기서 또 아내도 또 하사받고 두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이제 얻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정말 그 꿈대로 엄청난 7년의 풍년이 있은 다음에 정말로 요셉의 말대로 흉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흉년이. 그러면서 그 흉년이 한 해 두 해가 가는데 보니까 이건 뭐 엄청난 흉년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집트뿐만 아니라 이 근동 지방 전체 가나안을 포함한 그 지방 전체에 엄청난 그 기근이 드는 것입니다. 예, 그랬을 때에 이제 아직 그 가나안 땅에 머물고 있었던 이 야곱이 야, 이거 우리 여기서 이렇게 굶어 죽을 수는 없지 않냐. 소문에 듣지 않니? 이집트에는 곡식이 있다 하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 자식들에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죠. 니들 가서 곡식 사와. 이러면서 이제 했는데, 여차 해서, 이거 다 얘기하자면 굉장히 길잖아요. 여차 해가지고, 이제 이 형들이 요셉을 만나게 되는데, 형 못 알아봅니다. 처음에 이게 요셉은 금방 알아봤어요. 대뜸 알아보고 통역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형들이 자기 눈치 못 채게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요셉이 꿨던 그 꿈대로 어때요? 형들이 자기에게 절한 거죠. 예. 네. 그것도 뭐 때문에? 곡식 때문에.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 절했다 그랬잖아요. 너무 정확하게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예. 네.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제 나중에 이제 뭐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뭐 베냐민 데려오고 오게 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이제 형 내가 요셉이야 뭐 이러면서 이제 서로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 여기 이렇게 잘 살고 있으니까 아버지 다 모시고 와 아버지 식구들 다 모시고 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야곱과 그 관련된 식솔들이 70명이 이제 이집트에 들어왔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목축하기 좋은 땅인 이 고센 지역에 이제 이들이 정착해 가지고는 뭐 아주 굉장히 풍족한 생활을 하게 된 거죠. 예. 뭐 그보다 더 좋은 생활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당대 최강국인 이집트 그곳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미국 맨하탄이잖아요. 뭐 예, 그런 곳으로 이제 초대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시민권 다 취득하고, 뭐 최상위 부자로 이제 거기 살 수 있게 다 해주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좋은 대접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살게 되었는데, 그런데 오늘 이제 히브리서에서 요셉의 그 유언을 보니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2절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으로 요셉은 죽으면서, 자, 죽을 때가 됐어요. 요셉이 110세에 죽죠? 자, 죽을 때가 됐을 때에 요셉이 뭐라 그러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에 대해서 말했다 그랬습니다. 왜 떠나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그 이민을 오게 되었는데, 시민권까지 다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손 대대로 여기서 정착해서 살면 기득권 세력으로 정말 너무 좋게 살 수가 있는데 여기서 왜 떠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떠나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 떠나야 된다. 떠나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장면이 창세기 5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가서 보시면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자, 이제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시고 나서 요셉이 이제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 자기도 죽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들이라고 할 때는 아마 그 형들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거기에 이제 번성하게 된 그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로 보여요. 포함해서. 자, 나는 죽으나.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구절을 히브리서가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의 핵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거든요. 왜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인가? 자기가 실제적인 1인자로서 통치하고 있는 당대 최강국 이집트에서 확고한 자리를 잡고 온 이스라엘 부족이 자자손손 풍요하게 살 수 있게 된 그 상황에서 왜 이집트를 조만간 떠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 이유는 요셉이 창세기 15장의 내용을 정확하게 그대로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 15장이 뭐였습니까? 한번 가서 보시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예, 13절부터 보시면 그분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확실히 알지니 네 씨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네 씨를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너는 평안히 내 조상들에게로 가겠고 또 충분히 나이 들어 묻힐 터이나 그들은 네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자, 아브라함부터 네 세대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의 때예요. 요셉 대란 말이죠. 자, 그러면 요셉이 제가 이제 좀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셉이 이 창세기 이 15장의 이 내용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요셉이 창세기라는 성경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창세기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성경책 자체는 요셉보다 한참 뒤에 태어나는 모세가 기록하는 거예요. 모세가. 그렇죠? 그러니까 창세기라는 성경 기록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어떻게 요셉에까지 전달이 되고 언제 이러한 요셉이 이러한 것에 대한 믿음이 형성됐겠는가? 이건 우리가 조금 이제 추정도 해야 되고 또 성경 기록도 좀 이렇게 봐야 되는 얘기인데요. 창세기 48장 20절을 한번 보시면 야곱이 죽기 전에 이제 이 요셉이 이집트에서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면서 이제 손을 엇갈려서 차자인 에브라임을 이제 장자의 축복을 하지요. 자, 그 장면에서 보시면 20절입니다. 48장 20절. 그날 그들을 축복하며 이르되 내 안에서 이스라엘이 축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에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또 요셉에게 이르되 보라 나는 죽으나. 자, 요 표현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와, 그러니까 너희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이제 요셉과 그게 이제 후손들이죠.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의 땅, 가나안이죠.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실 거다. 이렇게 지금 야곱이 요셉에게 이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야곱이 요셉에게 한 이 말을 굉장히 간략하게 요약해서 기록한 것이지만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단순히 이렇게만 얘기했겠냐는 거예요. 많은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 야곱에게 있어서는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이야기,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가족의 그 전승, 이것을 다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그게 상식적이지 않은가요? 그것을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낯선 나라에 와서 이게 정착하고 있는 이 요셉에게 너의 정체성이 뭔지 너 분명히 알아야 돼 하면서 이 야곱이 분명히 이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시켰을 거예요. 물론 17세가 되기까지 아버지 야곱과 함께 있으면서도 많은 그런 신앙 교육을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 믿음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집트에 와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꿈을 해석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었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들은 분명히 이 17세 이전에 이미 형성되어 있던 믿음일 것이고, 그 믿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아버지로부터 자기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그 하나님과 관련된 그 모든 것들을 분명히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합리적이죠. 그렇게 보는 게. 자, 그래서 야곱이 또 이제 어떤 얘기도 했을 거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냐면, 자기가 이집트로 오는 것을 주저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그 얘기도 분명히 전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46장입니다. 창세기 46장. 이제 그 요셉과 파라오의 초청을 받아서 야곱이 이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어쨌든 그 이 식솔들을 다 데리고 이집트로 이제 떠나는 장면이에요. 여기 46장에 1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가지고 길을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니 하나님께서 밤의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그 야곱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심으로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 곧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이집트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에서 너로부터 큰 민족을 만들리라. 내가 너와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고 또 자 잘 보시면 반드시 너를 다시 데리고 올라오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이집트로 들어오기 직전까지도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셨던 이 약속, 반드시 하나님이 다시 이 자기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빼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라는 이걸 들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요셉에게 얘기를 안 했을까요? 예. 아버지로서 믿음을 가진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신앙 교육할 때 분명히 이 얘기도 다 했을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요셉에게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모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액면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꿈이 있는 그대로 그 꿈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본 사람이에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심지어 자기 어머니와 아버지도 이집트에 와서 총리가 되어 있는 자기에게 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파라오의 신하 두 사람의 꿈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파라오의 꿈도 정확하게 성취되는 걸 체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자기가 이집트에 들어온 이래로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형통하게 하셨는지를 너무 스스로가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집트까지 왜 이렇게 오게 되었는지를 신앙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제 아버지 야곱 죽고 나서 형들이 자기들을 요셉이 죽일까봐 걱정했잖아요. 야, 아버지 살아계실 때는 그래도 요셉 제가 우리를 선대했지만 아버지 돌아가시면 제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우리에게 안 갚음하면 우린 끝장이다. 이렇게 걱정하고 있을 때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50장 20절에 오직 당신들로 말하건대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하려고 생각하였으나, 그렇죠? 요셉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팔아 넘기려고 했고 없애버리려고 제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악을 행하려고 그렇게 했어요, 형들은. 그런데 이것을 요셉은 어떻게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냐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 일이 선이 되도록 계획하사 이날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려 구원하게 하신 거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예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린 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닥치는 상황을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게 그런 경우인 거죠. 예. 단순히 그냥 물리적으로 일어난 그 일, 그걸 갖고 왜 도대체 나한테 이따위 일이 벌어지나 뭐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은, 이런 요셉은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의 이 할아버지 또 증조할아버지로부터 그때에서부터 이어져 오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맺으시고 이삭과 재확인하시고 야곱과 또다시 재확인하셨던 그 언약, 이것을 아버지께로부터 듣고서 그걸 액면 그대로 믿은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듣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이라는 건 자기가 들은 그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요셉에게는 이 믿음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말씀을 좀 이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믿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발견할 수 있는 건, 또 정리할 수 있는 얘기는 뭐냐면,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음에서 믿고 마음에서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내 입으로 반복해서 전달하는 게 그게 믿음입니다. 자, 왜 그런가? 요셉이 아까 이제 다시 한번 보시면,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에서 어떻게 얘기했었냐면, 성경으로 여러분 같이 확인해 주세요. 창세기 50장 24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사 너희를 이 땅에서 데리고 나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이르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요 얘기를 기억하면서 이게 누가 했던 말인지를 보면, 창세기 48장으로 가보시면 이거 야곱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창세기 48장 21절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가시리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믿음이라는 것은 자기가 전달받은 그 말씀을 똑같이, 그걸 확신하는 가운데 똑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걸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없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리고 또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분을 모셔드린 자고 그분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신다, 들었어요. 그 얘기를 우리가 액면 그대로 신뢰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없겠죠. 반대로 얘기해서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듣고 마음속으로 믿게 된 그것을 똑같은 워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것을 똑같이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또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죽으나, 이 표현이 있잖아요. 나는 죽으나. 자, 이게 야곱에게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을 수 있는데 요셉에게 있어서는 이게 보다 특별한 거예요. 말은 똑같이 하지만 요셉에게 있어서는 보다 특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는 것과 야곱이 죽는 것은 이집트에서 이 유대인들에게 미칠 영향이 이건 천지 차이인 거예요.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셔도 요셉이 살아있는 한 그 히브리인들의 어떤 지위가 흔들릴 염려는 전혀 없어요. 근데 요셉이 죽으면 어떻게 되죠?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되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등장하면서 이들을 노예화시키기 시작했다. 출애굽기가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뭘 믿고 있는 거냐면 자기가 죽으면 이들의 지위가 흔들릴 것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내가 이들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실 것인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고 그것을 지금 선포하는 거거든요. 예,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또 믿음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확신하게 된 그대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들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자기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실 것을 마음속으로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 믿은 것을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하냐면 나 죽으면 내 뼈를 가지고 같이 내 뼈를 같이 가지고 나가라 이렇게 유언함으로써 자기가 그것을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정말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가실까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야 나중에라도 이게 그게 틀린 거면 야 내가 이렇게 유언해갖고 나중에 우리 후손들이 보면서 이게 요셉 할아버지 이거 완전 엉터리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이 얘기를 함부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예 그냥 대놓고 공개적으로 나 죽을 거거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찾아오셔서 너희를 데려가실 거거든. 그때 내 뼈 가져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확신에 차 있으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믿는 대로, 확신한 대로 행동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언이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출애굽기 13장 19절에서 보게 됩니다. 모세가 요셉의 뼈를 취하니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엄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가지고 올라갈지니라 하였더라. 자, 이 유언의 말을 상기시키면서 모세가 이집트 빠져나가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때에 요셉의 뼈를 취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뼈가 어디에 묻힙니까?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니까 이제 이 뼈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다닌 거죠. 요셉의 뼈를. 40년 방황할 때도 계속 가지고 다닌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가져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곧 야곱이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로부터 은 100개를 주고 산 땅에 묻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약속을 성취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습니까? 굉장히 막연하게 우리가 들릴 수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질문하면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께서 공중에 임하시면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음성과 함께 공중에 임하시면 저와 여러분이 눈 깜짝할 사이에 눈 깜짝할 사이에, 20분의 1초라 그랬나요? 눈 깜짝할 사이에 우리가 천한 몸에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몸에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냐는 것입니다. 예, 이게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서 우리의 행위들에 대해서 보상의 상급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이게 확신이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에만 그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냐 하는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기냐. 요셉이 내 뼈 가지고 나가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행동으로 옮기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불호수의 고통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했는데도 거절했다면 그건 어쩔 수 없죠. 그건 우리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하는 것, 그것은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져 있잖아요. 그들의 피를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의 피값을 우리 손에서 요구하겠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믿는다면 우리가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성경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들은 그 말씀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말 그대로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전도지요. 그래서 물론 뭐 저도 이걸 뭐 굉장히 잘하고 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 뭐 당연히 아닙니다만 오늘 우리가 이런 계기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요셉이 가지고 있던 믿음,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같이 소유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죠.